오늘은 우리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단호함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차례로 격파하고 그 땅을 점령한 뒤에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강 건너에 둔 모압 평지에 집결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압 왕 이제 발락입니다. 이 발락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근에 이런 승전 소식을 다 옆에서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목격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은 이 발락이 일찍부터 물리치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저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해결한 것을 보니 이들은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압도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발락의 생각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나라, 자신들보다 강대국이었던 나라를 물리쳐준 것은 좋았는데 아, 이 나라 때문에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들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막강한 자 앞에 서서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이 정지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번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번민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두려움이 생겨서 번민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발락은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눈길이 가느냐 하면은 미디안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이들을 물리칩시다 라고 연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두려움과 번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 발락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 발락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 군사력이 막강할 것이고 우리의 군사력과 저들의 군사력으로 맞설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강가 부돌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곳에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발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강가 부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강가에 보면 숫자 1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을 따라가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가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곳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유브라데 강변에 있다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지금 발락이 있는 곳에서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의 거리가 대략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람은 요단 동편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로 이름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신탁을 받는 예언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압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까지 이 발람의 명성이 알려질 정도면 이 사람이 상당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발락은 사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한 민족이 있는데 지금 지면을 가득 덮고 있다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덮고 있어서 그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협적인 상황을 이 유명한 점술가인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 와서 그의 신통력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비군사력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좀 신통한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6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에 발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람, 신통한 능력이 있는 발람을 초청해 와서 그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이 민족이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발락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상대편을 제압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위기의식을 느꼈던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이 발락은 자신의 신하를 이제 드디어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발람을 만나기 위해서 600km나 되는 길을 갑니다. 부지런히 갔어도 한 20여일은 걸렸을 겁니다. 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복채입니다. 복채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술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예물이 복채입니다. 이 복술이라는 것은 어떤 징조나 현상을 보면서 이 장래의 길흉 화복을 예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쌀을 뿌려가지고 그 뿌려진 것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장래의 길흉 화복 중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는 것을 복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복체는 좋은 점괘를 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체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중에 좋은 점괘를 사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 복체라는 것을 들고 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 발락이 보낸 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발람은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해 주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유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11절에 이런 답변이 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 모압에서 온 이 사신들과 함께 절대로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요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다른 말씀도 덧붙이거나 뺄 필요가 없는 대답이셨습니다. 발락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 너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그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함부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의 일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겠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압에서 온 사신 일행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발락은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 작전을 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관리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더 규모 있는 뇌물을 복채를 준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후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오면은 내가 높여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번엔 두 번째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의 격을 높인 것입니다. 그 격이 높아진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한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 역시 발람은 멋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말씀에 덜 하거나 더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뒷부분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절단이 왔습니다. 근데 제안하는 것이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차 때와 같이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단호하십니다. 저도 단호합니다 라고 거절을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에게 뭔가 마음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19절에 다시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람의 말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발람은 분명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은금 얘기는 사신들이 와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나는 단호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는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룻밤 사이에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살짝 흘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라는 회개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모압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욕심과 의도에 맞추어서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의도에는 분명 물질에 대한 작은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속에 안 좋은 의도가 조금은 숨겨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또한 꿈에서 계시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 발람의 욕구에 따라서 그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말 내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이 모압으로 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붙잡아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은 모압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만 하라라고 엄중하게 단서를 덧붙이십니다. 한 번 거절당한 발락은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더 높은 권력을 발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돈과 권력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는 더 강력한 유혹이 밀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발람이 갖고 있었던 그 본성을 자극하는 유혹이 그에게 밀려온 것이고 그것을 다른 빌미를 제공하면서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부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부돌과 모압은 대략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 먼 곳까지 발람의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발람은 탁월한 선지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우리가 이제 결론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발람은 실패한 선지자로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가운데 이 발람이 실패한 선지자로 남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밀려오는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에 살짝 넘어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그는 선지자로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단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복채를 통해서 2차는 더 많은 금액을 통해서 그가 유혹에 넘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에게 한번 거절당하고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신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더 큰 선물을 보따리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발람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끈질기게 발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발락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발람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필시 일정 부분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내가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겠지? 아, 내가 가면 정말 우리 집을 채울 수 있는 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것입니다. 복채도 받았을 것이고요. 원하는 것은 다 해줄 것이라는 제안에 마음이 솔깃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발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늪이었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늪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또한 이와 같이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단호해야 합니다. 이 단호함이 나의 약함을 공격하는 이 집요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결혼을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신앙생활에서 단호함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일이 아니면 주일 성수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초창기에는 제가 교육전사로 있던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 표현인지 알 정도로 늘 죽는 일이 아니면 주일 성수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 무너지면 둘이 무너지고 둘이 무너지면 더 많은 것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아니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 부분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죽는 일이 아니면 주일 성수 해야 한다라는 이 외침 속에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단호함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단호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단호함이 나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호해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단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크고 작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